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네. 5월 30일 오프라인 미팅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까봐 인원을
맞아.
최대한 제한을 해서 지난번에 그 인원 제한 안 했다가 종프로님 큰일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때 모임 때?
이번에는 뭐 다 미리 인원하고요 추첨을 했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도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라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뭐 순차적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네요. 아. 되게 좋은 자리 잘 잡았고요.
이게 어디예요?
그거 말씀드려도 돼요? 가게?
네.
저도 몰라서 탭시 아빠?
뭐 이런 탭시 아빠?
네. 그런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1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길어져가지고 항상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게 컨셉이 참
그래 전체적으로 원래는 그냥 뭐 인사드리고 전체적으로 시황 얘기하고 뭐 그런 정도로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1시간 넘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고요. 그 테이블마다 6분씩 해서 제가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돌면서 다 질문을 못 받아서
네.
테이블 딱 한두 개씩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또 저렇게 남아서 또 하는 그런 행사를 좀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씨인데 뭐 시간을 빼서 와주신 거잖아요.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것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패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또 미리 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했고요.
네네네.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감사합니다.
같은 거 파는 곳이구나. 네.
음식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오신 분들인데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간절한 게 뭐 어떤 거였어요?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제일 많은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제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핵심.
그리고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스닥.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저기 전력기기가 요즘 빠졌잖아요.
네.
다른 거 좀 따라가는데
아하.
이 전력기기 어떻게 보느냐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반기의 시황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 가져갈까 이 네 가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삼전하이닉스 네. 언제까지 네. 그다음에 이 코스닥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전력기기 네. 한참 잘 거더니 요즘 왜 이러냐 뭐 네. 이런 질문들이
네.
뭐 제가 늘 궁금한 거랑 또 비슷하네요. 네. 네. 아마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비슷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들 잘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오늘 또 뭐 시장 이야기들 또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5월에 엄청나게 달려왔고요. 근데 6월에도 이번 주에도 시장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뭐 행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에는 우호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 우리 시장에도 뭐 불리한 것보다는 우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이란 간의 휴전 합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악재성보다도 호재성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악재성 재료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려라고 한다면 악재성 재료가 아니고 우려라고 한다면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회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경기 얘기를 하고 기준금리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힘은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 말 되면 또 뭐가 발표되죠? 잠정 실적 발표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 100조 전후로 요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6월에도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길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는 $87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원화는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채 수익률은 10년 만기가 4.45%까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원자 컴퓨팅, 드론 쪽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원자 컴퓨팅과 드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지원, 정책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가장 특이했던 것은 지난주 후반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견조한 성장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한 주에 30% 올랐어요. 오. IBM도 17% 올랐고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7.5% 올랐고요. 슈퍼마이크컴퓨터가 30% 올랐고 오라클이 17% 올랐어요.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다가 네. 팔란티어도 한 14.6% 올라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따 이제 투자 전략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자금이 인프라에서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AI를 활용하는 디바이스 쪽으로 델 컴퓨터 32% 올랐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이게 확 옮겨갈지 조금씩 옮겨갈지는 지금은 약간 초기예요. 약간 초기 단계라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옮겨가는 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고요. 오라클도 10% 올랐고요. 팔란티어, 브로드컴도 올랐고 샌디스크도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8% 올랐어요. 코스피가. 근데 코스닥이 -7%예요.
와, 진짜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날 토요일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되면 아마도 주식 관련 유관 기관이나 정치권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뭐 그러면 뭐 빌리핀 부익부가 차별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진짜 쏠림이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코스피가 멈출 거냐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코스닥에 대한 정책이 이번 주에 있을 내일 모레 있을 선거 끝나고 예.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는 3.5% 올랐고 코스닥은 2.6% 하락했습니다. 주중에 우리 그 금통위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공습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이게 지난 주중에 나온 이벤트였죠. 그래서 반도체 투톱이 강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8% 올랐고 SK하이닉스가 20% 주중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나선 현대차그룹, LG그룹, 두산그룹 쪽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밉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수랑 CEO가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하면서 LG그룹을 만난다. 그리고 네이버그룹의 수장들을 만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LG전자 상한가 같습니다. LG이노텍 상한가, LG 27%, LGNS 상한가 이렇게 간 거는 이게 여러분 밸류로 갔다고 봅니까? 맨날 밸류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한번 댓글 올려봐 주세요. 이게 밸류로 이렇게 움직이나? 지금 시장은 그만큼 지금 이제 수급의 현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수익률을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조급함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다고 이걸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은 이해하시죠?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또 다른 걸 언급을 드리면 뭐가 막 오르면은 야, 그게 밸류로 그게 말 설명이 돼?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배 아파서.
맞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밸류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싸. 그러면서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왜 이거 시장은 돗대기 시장이야 말도 안 돼.
네.
그럼 배 아파서요. 자기 수익이 못 내서.
맞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지금의 환경에 그냥 순응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그렇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된 지가 꽤 됐지만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가는 느낌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반도체와 기판, 로봇 섹터의 대표 대형주들이 급등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개별 뉴스가 좀 있었죠. HBM4E가 네. 이제 샘플 제공했다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저도 오늘 뉴스로 갖고 오긴 했는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간간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내보내는 증권사나 언론사도 비슷하게 걔네들만 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선호하는 쪽에서 이거를 계속 부과시키고 싶어하는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사실 네네,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나중에 지나 보면은 그냥 막 나오다가 별 얘기 없고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8%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덜 오른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삼성전기는 뭐 15% 올랐고 그보다는 이제 현대모비스 12%, 두산이 18% 올랐고요. 현대오토에버 24.8%. 그 현대차 그룹의 지금 로봇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로봇의 3대장들이죠.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이런 거 다 이제 쐈고요. 그리고 LG그룹도 뭐 다 상한가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와. 두산도 두산의 로봇을 이번에 네. FC하고 있죠. 그래서 지주사 두산이 18.8% 올랐고요. 네이버 14%, 삼성 SDS도 20% 오르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피지컬 AI가 될 거야, 이익이 이만큼 들 거야 라는 정도의 히스토리를 갖고 이런 퍼센테이지로 오르지 못해요. 이건, 이건 진짜 아주 특이하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장에서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한번 잘 잡으면 20%씩 올라가는데.
네.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정포로님. 20% 1년 동안 20% 나오면 해피해.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진짜 뭐 너무 섣부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적어도 제 인생에. 네. 올해장 정도의 장이 네. 또 설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정프로님 인생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와, 이제 예를 들어서 향후 5년간 이런 게 있을까?
아, 그 절대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예. 지난 한 20년 사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팬데믹 때 2021년도에 그때도 많이 오른 점이 많이
팬데믹 있었으니까. 때 예. 그때 두 배 갔잖아요, 진짜.
지수로는 물론 지금이 지수로는 그런데 종목부들로 그때 많이 간 게 있었고요. 아. 있었고요. 지금은 지수는 많이 가는데 종목은 많이 못 가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장은 몇 년에 한 번씩은 오긴 오는데 네. 이번에 이런 걸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이제 급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수급을 이끌어낸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쉬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쭉 가지고 6월 달에 지금 오늘과 그리고 6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S&P 500은 5월에 5% 올랐어요. 연간은 10% 올랐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연간 얼마나 올랐을 것 같습니까?
50% 올랐을까요?
100% 올랐어요. 100% 올랐군요. 3월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가, 국채 수익률, 환율, 즉 물가와 금리 경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이달 말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6, 7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자꾸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고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AI 성장과 연동하는 산업 딱 거기에 국한해서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쪽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징적인 것은 AI 인프라에서 응용 단계 종목들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응용 단계라는 게 이제 에이전트 피지컬 소프트웨어 응용 디바이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잘 되면 시장 진짜 세지는 거예요.
네, 네.
잘 되면. 이게 안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캐즘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양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내러티브 잘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수급이 또 조금씩 딴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죠. 피지컬 AI나 응용 디바이스, 컴퓨터, PC,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들 막 뜨잖아요. 이게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러면 칩이 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칩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급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제 그 토요일도 엔비디아 문제 있습니까? 엔비디아 왜 빠집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빠졌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술 컨퍼런스가 되게 많죠. 지금 대만에서 GTC 하고 있는 거 4일까지 하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뉴스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BOA에서 하는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도 있고 MS 빌드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기술주들의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5일에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 방한한다 보면 이번 주에 기술주 좋겠죠.
네.
주로 내용들이 나오니까 좋은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아스코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부 종목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넘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호적 환경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익 계속 는다고 하죠. 수급의 뒷받침할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에도 지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인 거예요. 5%면 19.9%인데
네.
2.8%로 상향한 거거든요. 그 전략 전술 범위가 5%였잖아요. 20%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위아래 10%예요?
네. 위아래.
위아래 10%예요? 네,
그럼 최고 30% 넘게도
3.8%
갖고 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이 이제 좀 벗어났죠.
네.
근데 요 위아래 10%는 그냥 이렇게 상황에 맞추는 거니까 어쩔 때는 팔 수도 있고 시장이 좀 위험하고 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이제 걱정거리가 좀 없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건 여기 써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되고 3일 걸렸잖아요. 3일 동안 약 28조 원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50% 이상은 전부 다 단기 거래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저 단기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던 네. 게 하루 안에
네.
아, 저는 단기라고 해도 네. 한 2, 3일은 네. 말할 줄 알았는데 네. 네. 하루 안에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캘퍼는 몇 분 단위
그렇죠.
데이트레이딩은 하루 스윙은 2, 3일 이걸 다 단기 거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코스피가 8%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월간은 28.4% 올랐고요. 연간으로 101.1% 올랐어요. 우리 지금 5월 달 5개월 동안 101% 올랐다고요. 그러면 지수에 얼마나 더 바래야 되나?
네.
위로 업사이드를 얼마큼 놓고 물론 지금 만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뭐 지금 뭐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거의 가시화됐다. 손에 잡힌다. 거의 다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수 플레이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마도 종목 플레이를 좀 갈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동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려한다라는 거 설명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얘기 아까 하다가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덧붙이려고 그랬는데 코스닥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7.4% 하락했어요. 월간으로 9.8% 하락했어요. 코스피 30% 오르는 동안 코스닥 10% 하락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맨 뒤에 제가 적어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이건. 5월 달에 코스피의 948개 종목이거든요.
네.
코스피 상승률을 넘긴 건 39개인데 그보다 더 쇼킹한 거는 909개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하회했는데 811개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와.
948개 중에 811개가 마이너스라고요. 5월 달에 그래, 급등하는 장에서.
맞아.
그런데 이 시장을 그냥 도와야 됩니까? 우리 그 유관기관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거 안 돼요. 증권협회 협회 중에 코스닥 협회도 있어요. 뭐 하십니까 지금?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런 정황을 보면 그쪽에 좀 뭔가 액션이 좀 취해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질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려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투자해 보고 싶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제 답변은 뭐냐면요. 일단 지수는 올리려는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지수는 올릴 수 있어요. 지수 자체로.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 코스피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르면 오르니까
네.
지수만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지수 플레이를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들지만 하고 싶다면 지수 플레이가 제일 안전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코스피에서 지금 봤듯이 지수를 올리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애들만 해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섹터의 코스닥은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의 대표 종목, 그리고 반도체 수업장의 대표 종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선택을 좀 하셔서 해야지, 코스닥 좋아지면 내 것도 오르겠지. 저 밑에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일 이후에 올해 외국인들이 119조 원 팔았네요. 그 사이에 개인들이 79조 원 샀고 금융투자에서 50조 원 샀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것만 합쳐 130조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는 뭐 별로 없었던 거예요. 국민기관은요. 개인 수급의 쏠림이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 좀 감안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형주를 가지고 있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났어. 아 그래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차익 실현을 상황이 되면 차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차익 실현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생겼어.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지수가 밀리는데 얘네들은 오를까?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아시네요.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장에 순응하면서 이 시장의 성향에 맞추는 포트폴리오 가져가려는으로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시장의 6월부터 지금 하반기 전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관심은 반도체 투톱이 언제까지 갈 거냐.
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투톱이 쉴 때 후속 대형주들이 2등 세컨디어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 이거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비대칭이 있는데 이거 해소 나오겠죠.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서너 달 전쯤에 막 그 AI 어쩌고 뭐 로봇 어쩌고 할 때 그 관련된 무슨 그 좀 뭐 중견 중소기업들도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종목들도 지금 한 40-50% 마이너스 난 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폭등했잖아요.
네.
급등도 아니고 폭등이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쫓아가야 되잖아요.
네.
당연한 논리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 못 쫓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맞아요.
대부분인데 그 중에 못 올라가는 상승률이 작아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은 그나마 센 거예요.
네.
이미 하락 추세로 해가지고 밑으로 빠진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반도체가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투톱이 가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네. 로봇 섹터 전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왜요?
결국은 이제 또 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네. 아니, 근데 일부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큰 형들도 계신데. 네. 네. 근데 이 친구들 당연히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막 더 가끔 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탄력 좋게 막 좀 많이 가주잖아요. 보통 예, 예, 큰 형님들 가면. 예, 예,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는 아니겠지 하면서 이게 쭉 좀 담은 게 있었는데,
예.
아,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결국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하여튼, 그걸 네. 되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요.
예. 시장의 성격이 한번. 예. 계속 이렇게는 못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또 기대는 해보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면 그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냐면요. 지수를 올려요. 뭐, 예를 들어서 만을 갔다고 쳐요.
네.
뭐, 터치하고 밀리던 어떻든 뭐, 만 근처 가던 간에 만 가요. 그 다음에 만에서 뭐, 10% 빠지면은 그러면 바로 9천이잖아요. 이제는.
네.
그 10%는 빠질 수 있잖아요. 10%, 15%.
네.
그래서 한 8천에서 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막 움직여요. 그렇게 하반기 만약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가 돼요.
그래요?
예. 그럴 땐 중소형주가 이제 수익률 게임을 벌이면서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근데 만약에 그때 빠질 때 하나 더 자세히 가르쳐 드려야죠. 만약에 지수가 만 찍고 8,500까지 빠졌다고 쳐요. 빠질 때 처음에 그럼 반대로 이게 지수가 빠질 때 확 그 중소형주가 오르느냐 안 그래요. 처음에 같이 빠집니다. 처음에 같이 빠져요. 그러다가 아, 더 안 빠지고 시장이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 상승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시기가 지금이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인데요. 너무 또 코스닥 상황이 혐오탁하다는 것도 자꾸 근데 제가 어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뭔 차트예요?
이 코스피 코스피예요? 예, 예 코스피의 차트인데요. 이게 이 횡선이 아, 가로선이 저기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3,316포인트 아, 찍은 고점이 네. 한참 아래 있죠. 한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선이 코스닥은 여기예요. 아, 거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하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부 완화됐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듯 했어요. 토요일에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관리법 표결을 했다고 하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관리와 주권 권한을 공식화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것 때문에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미국 재무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하여 이란과 거래 금지, 이란의 통행료 관련하여 협조하거나 거래 시 제재하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안이 백악관에 가 있다고 하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오늘 아침 건 제가 못 봤고요.
네.
몇 가지만 봤고, 최근에 있었던 것은 새벽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명분찾기 고심이다. 그래서 최종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지금 뉴스 보시면.
네.
요번에 안 될 것처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명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승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백악관의 나머지 참모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란이 얻었지 뭘 얻었어요? 호르무즈를 얻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말로만 이겼다고 하지만 그렇고 그냥 뭐 넘어가면 되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확실히 얻어낼 거 얻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분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5월 31일 따끈따끈한 보고서라서 가져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 202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610조, SK하이닉스 454조 원 전망, 1000조, 두 개 합쳐서 1000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피크아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뭐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팔 수가 있겠어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삼성전자는 370조 정도, SK하이닉스는 27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40조죠.
네.
그럼 나머지에서 뭐 250조 정도만 해도
네.
그러면 거의 얼마 됩니까?
그것도 거의 한 900조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멀티플 10배 곱하면 네. 9천조 되는 거예요. 시총이.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이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총이 이게 지금 얼마 전이라서 5월 29일 기준이라서 지금은 7천조가 넘었죠? 지금 7천조 넘었죠?
지금 넘었나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뭐 넘었겠죠?
지금 5월 29일. 아니죠. 5월 29일 기준이니까 7천조 안 되는 게 이게 맞네요.
네네.
6,827조 원. 원화로 달러로 4.54조 달러.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했을 때 정 프로님이 아유 대만은 무조건 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5위 됐습니다. 5위.
아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인도까지는 사실 제끼는 게 맞죠.
5조 넘으면은 이제 5조 달러 넘으면은
네, 맞아.
5조 달러면 얼마 시총 얼마면 되죠? 7,500조.
7,500조.
와 네. 근데 보이긴 하네요.
네, 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 중 일본 다음에 네. 우리.
일본은 조금 쉬더라도 하여튼 인도까지는 우리 제키 씨.
네네.
네. 지금 봐봐요. 지금.
근데 그 대만 얘기했던 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네, 10%만 가면 돼. 10% 가면 돼. 10%. 맞잖아.
네네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표들을 보면 싸다.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미국 21배, 일본 17배, 유럽 15배, 증고 11배, 대만이 약 20배 됩니다. 우리는 8.4배. 8.4배. 대만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비슷하잖아요, 지금요. 아마 네. 이게 업스트라이트처럼 할 수 있다는 이제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대만과 비교를 하는데, PER은 대만은 20배, 우리는 8.3배. PBR은 대만은 3.8배, 우리는 2배. ROE는 대만 19.5배, 우리 23.4배. 그리고 대만은 TSMC가 있지 않냐. 뭐 우리는 또 우리 솔림이 있지 않냐. 대만은 TSMC가 혼자 55%고, 우리 삼전 하이닉스가 합쳐서 50%다. 그렇게 솔림이 대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그 정도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만의 명목 GDP가 9,767억 달러라고 해요. 시총하고 비율을 하면 404%, 4배입니다, 시총이.
네.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1.93조예요. 네. 2배죠, 2배. 우리는 명목 GDP가 2배, 대만의 2배라고요.
네. 대만의 2배요.
네. 네. 그런데 시총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시총 대비, 명목 GDP 대비 시총 비율이 200%인 거죠. 이게 워렌 버핏의 지표에서 맨날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GDP 대비 시총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그 왜 낮냐? 그리고 또 만약에 왜 낮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만은 배당형이 50%예요. 우리 18.5%입니다. 대만 배당 수익률이 1.71%고 우리 0.93%고요. 여기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우리나라 그 거버넌스 개혁과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권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대형주에 있는 일부의 기업들만, 대기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들은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면 바야흐로 진짜 좋은 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제 좋은 장이. 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가 되게 많았죠. 여러분 아침 많이 보셨죠?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작해서 첫 AI 밑도 PC를 이번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PU를 탑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든 거에는 전부 여기 써 있잖아요. 인텔 써 있고 AMD로 중심으로 PC가 있었는데 아마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장기적 성장 동력이 PC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는 여태까지는 데이터 센터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의 자금은 그래? 그럼 저쪽으로 이렇게 돌려진다니까요, 수급이. 그러면서 IT 디바이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젠수랑 기후가 요번에 베라루빈 뭐 양산이 늦어지나 어쩐다 진짜 많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오늘 아마 여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양산에 실제로 돌입했다라고 지금 사전적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젠수랑 CEO가 대만의 공급망들이 대박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메모리 시장 전망치를 기존에 대비 약 50에서 60% 큰 폭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수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압니다. 2020년이고 2027년에 트렌드포스에서 랜드프레스의 이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높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감안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네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장 관련돼서는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6월에 전체적인 호재성 재료 그리고 우려가 뭐다 그리고 코스닥이 엄청나게 지금 차별화를 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대응이 된다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만약에 코스닥이 종목이 만약에 다 빠져 있으면 거기서도 좀 옮길 필요가 있죠. 갈 수 있는 쪽으로 네. 옮겨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IT 컨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내용은 이제 시장과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종목이라서 내가 이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6일부터 서울의 환시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거래로 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게 그동안에 안 됐었던 거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 정부에서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네. 수월하도록.
예. 네. 외국인 투자도 우리나라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7월 6일부터 안 됩니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운영하고 공휴일하고 주말만 제외.
네. 아, 제외되는 날이 있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토요일 오전 6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제외하고 1월 1일만 제외.
예.
아. 그리고 나머지는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외환 거래를 24시간 전체를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이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본 시장에는.
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투자한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팩토리얼이 이번에 나스닥 상장 거의 된 거네요, 보니까. 왜냐면 스펙하고 합병한 거기 때문에.
아.
스펙하고 합병해가지고 기업가치 2.2조 원으로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삼성전자 31만 7천 원, 우선주 20만 2천 5백 원이에요. 우선주하고 삼성주의 괴리가 36.5%예요. 10년 평균이 16.5%인데.
아, 우선주 또 가겠네.
다른 데 보세요. 현대차 72만 원인데 우선주 27만 4천 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62% 괴리요. 삼성전기 210만 원인데 우선주 70만 원.
아.
64%. LG전자 급등 요번에 하니까 29만 3천 원인데 우선주 9만 5천 원. 67%. 평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우선주의 평균 할인율은 약 36%인데 이거 60% 70%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야, 이거 너무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올라가지 않겠냐, 또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선주 보자라는 유튜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 원인은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ETF, 대형주 위주로 AI 반도체 성장주 주도잖아요.
네.
얘네들은, 보세요. ETF는 우선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장주를 성장을 보고 가는 거지 배당을 우선적으로 배당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끌고 가면 우선주가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우선주가 못 올라오고 만약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내올 개연성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괴리가 있었다 그런 거고요. 아까 10번 뉴스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우선주 좀 궁금한 게요. 예. 우선주가 가끔가다 이제 진짜 폭등하는 때가 예. 시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때가 예. 실제 본주와의 괴리가 벌어져서
폭등해요.
아, 그게
예. 그럴 때 한번 붐이 되면
실제로 그렇군요.
막 밈처럼
네네.
야, 우선주야 이제 그럼 이제 우선주에 한번 그럴 시기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시기가 있고요. 10번 투수는 아까 전에 드렸을 때 요거 얘기를 안 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요거 있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서 사전 교육자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뭐 9,700명이다 그러고 막 이런 걸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0만 5,19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열심히들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보라고 해도 안 보는데 저런 거는 해야 되니까 하시잖아요.
그렇죠.
콘텐츠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봐. 네. 근데 이거는 네. 그냥 보시네, 30만 분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입니다. 미국 SEC에서 AI 코인봇이란 걸 만들어서 가상자산 투자 프로그램을 내세워서 약 150명한테 1230만 달러 정도 모집을 해서 그중에 반 이상은 자기 돈 그냥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돌려막기 하면서 수익금으로 주고 해서 이 사람 기소됐다고 합니다. 제가 왜 뉴스 뜬금없이 왜 가져왔냐면요. 요즘에 그 챗GPT도 활성화 많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는 코인식만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도 알고리즘 매매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시장에 되게 많습니다. 알고리즘 거래하시는 분들 예. 5천 분도 훨씬 더 넘어요. 그런 팀이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적으로 알고리즘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수익이 나서 거의 완벽하게 손실 없이 수익이 난다라고 해서 사적 모집을 하는 게 아마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알고리즘을에서 의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있잖아요. 보실 때 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잖아요. 그건 누구나 수익률을 맞출 수익률 나게 할 수 있어요.
아.
누구나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시간 지금 없어서 설명드리기 그런데 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제가 생각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많아질 것 같은데 또 이런 표현도 들어볼게요.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알고리즘 챗봇이라든지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안 나옵니다. 다 그러겠죠. 자기가 그거 해줘 돈 버는데 뭘로 밖에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가 밖에서 나와서 사람들한테 돈을 모집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돈이 제도권 안에 증권사에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수탁을 하는 회사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되는데 제가 딱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조만간에 이런 뉴스 우리나라에게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쉽게 버는 거 없습니다. 그게 제일 일 원칙이에요.
그렇죠.
쉽게 네. 벌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거 여러분한테 알려줄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부모 자식 아니고서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 오프라인 만남 하셨던 거.
네.
그런 것도 아마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좀 큰 도시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릴 만한 곳들.
네.
네. 그런 곳들에서도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되겠다니. 네, 네, 감사하겠다. 그리고 저 구독 서비스 하신 분들 함께 모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박 이사님 말고도
그렇죠,
다른 분들도
네.
이런 거 계속 계획하고 계시니까 같이 또 조금 더 아주 자세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 얻으실 때는 이렇게 구독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 우리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우진 작가 또 이선엽 장군님 등등등
네.
네, 한번 만나보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 더블 밸류업 좀 오늘 일찍 시작하고요.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정프로님 잘 지켜주세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